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4년 만에인가 5년 만에 이렇게 또 말씀을 들고 쓴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진실, 사랑의 진실, 이렇게 좀 시적인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진실, 사랑의 진실. 예. 좀 이상한 것 같지만 믿음은 믿는 거지 뭘 믿음의 진실이 있고 또 사랑의 진실이 있나. 사랑은 사랑이지. 근데 진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가짜가 있는. 진리가 있는가 하면 비진리가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되어지는 모든 이들 가운데 보면은 진짜도 많이 있지만 가짜가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의심하고 살면 안 되지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일들입니다. 불신자들이 양심이 무뎌서 양심을 속이고 못된 짓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분노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마살을 찌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의 신앙의 그 진실이 삶의 진실로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적에 바로 나 때문에 이마살 찌푸리는 사람이 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사실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사는 건 그러니까 여기 뭐가 문제냐. 우리 믿음의 진실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안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얼마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거룩거룩하게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의 진실을 놓쳐버리는 신앙은 고백은 있는 것 같은데 삶을 놓쳐버리는 삶이 없는 이런 일들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주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70년 만에 그 바벨론 포로에서 고토로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이 온 지구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창피하셔서 아주 창피를 느끼실 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이렇게 추락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스컴에 터지는 사건마다 보면은 크리스찬들과 연루 안 된 게 거의 없을 정도예요. 저럴 수가 있나 하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 모습도 찾아볼 줄 아는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결혼 생활을 하면은 갈등과 마찰은 정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그렇게 배우죠. 왜냐하면 하나는 금성에서 왔고 하나는 화성에서 왔다. 서로 이런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하면서 갈등을 하면서 점점 좋아져야 돼. 근데 갈등과 마찰은 답이 정상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갈등과 마찰이 계속 점점 악화되면은 이건 비성경적이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점점 악화되는 부부들은 왜 그러냐? 과거가 안 죽었어. 뭐가 안 죽었어? 과거가 안 죽었어. 결혼하면 처녀도 죽고 총각도 죽어야 돼. 이건 이제 결혼주례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적인 얘기죠. 결혼과 함께 양가 부모를 떠나서 정신적으로 떠나고 환경적으로 떠나서 성경적으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여기에는 정신적, 정서적, 영적 이런 모든 면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한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도 하나 사명의 멍에도 같이 메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과거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나는 걸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죽는 거다. 이거. 결혼을 했으면 처녀가 죽어야 하고 총각도 죽어서 부부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결혼하고 10년, 20년, 30년 살면서도 여전히 과거가 죽지 않은 이런 부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신적 감옥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이런 부부들은 나이가 우리 집대 70대가 되면서도 계속 악화되는 삶을 살아간다. 이건 삶이 아니고 생존에 불과한 이건 고문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예수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제가 이렇게 상담 기술을 이렇게 검토하다 보면 너무 많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는 처녀 총각이 죽어야 한 몸된 부부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이 관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교제가 풍성해야 돼. 결혼을 했으면 두 사람이 계속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생활을 함께하면서 이 교제가 풍성하면서 상대방을 알죠. 알면은 그 약점도 이해하고 이용했기 때문에 수용도 하고 실수하면 용서도 하고 연약하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를 깊이 알게 되고 이제 점점 가까워지죠. 그래서 교제가 풍성해야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한. 부부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도 교제가 깊이 이루어져야 부모들의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안 되고 그대로 사랑의 에너지화 될 수가 있는. 근데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에너지를 쏟고 관심도 갔는데 그 아이들은 오히려 그게 그 언어가 상처가 되냐 이거죠. 교제가 안 이루어졌어요. 재작년에 그 뉴욕에 있는 레지나 킴이라고 하는 가정 문제 연구소 소장이 1년 동안 상담한 케이스를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104건 가운데 자녀가 부모 폭행한 거 끔찍한 그 인간이 저지르는 끔찍한 사건들이 104건 가운데 다 들어 있어요. 근데 거의 다 크리스찬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저지른 문제들인데 그 제 나름대로 분석한 답이 뭐냐 하면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이 없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뭐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사랑도 하고 관심도 쏟는데 그 아이들과 진정한 소통이 안 되는 거. 오히려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아들이 됐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부부관계가 이 교제가 풍성해. 그래서 영적인 친밀감, 지성적, 정서적 이런 그 친밀감이 올라가야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함께 울어도 함께 울고 웃어도 함께 웃는 자녀관계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나중에는 그 다음에는 행복한 가정은 이 관계가 건강하고 교제가 풍성할 때에 헌신된 삶을 살아간 부부가 이 교제가 풍성한 부부는요 서로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그게 행복한 부부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부부 문제예요. 그래서 교제가 관계, 부부 관계라고 하는 관계가 가장 건강해야 되고 교제가 건강해야 되고 그럴 때 헌신된 삶을 살아가면서 환경이 거칠고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자녀들도 이 부모와 관계만 이 풍성히 맺고 교제가 풍성해지면요 아이들도 모든 고민스러운 문제를 다 극복합니다. 해결한 든든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겁니다. 신앙생활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명의 관계, 은혜의 관계, 거룩, 아름다움, 축복, 풍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죠. 그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그 궁극적인 그들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게 가정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그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그 기능이 뭐냐? 에덴의 첫 가정, 죄 없던 에덴의 가정은 그 가정의 기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교회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정이 왜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 기능을 가정에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에덴의 아담의 가정은 그냥 정말 조화로운 거룩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그런 가정이에요. 하나님도 흐뭇해하셨던 가정.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탄에 의해서 범죄 타락하면서 관계가 깨지. 관계가 깨지면서 이 조화도 깨져버려. 교제도 깨져버리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생명을 상실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갈등으로 빠져버리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0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 여기 화목 제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fellowship suffering 아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희생 제물 이걸 마틴 루터는 즐거운 교환이라고 했는데 저는 거룩한 교환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죠. 구원을 받죠. 그래서 오늘 9절 10절의 이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위해 아들을 화목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돼요. 화목 제물 하나님과 인간 우리가 아담 이후 우리들은 하나님의 원수를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척으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다시 화해시킨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응답을 하는 거죠. 마치 결혼 서약과 같이 사랑하는 두 남녀가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랑의 응답을 해서 결혼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관계예요. 부부 관계. 그 다음엔 교제. 참으로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게 바로 삶이란 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 이 신분적인 자각,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인간관계가 너무 힘든 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싼 집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 자존감, 자아정체성을 성경적으로 가지고 살아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인생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내 어렵고 힘든 사건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오나, 심지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너무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틀림없이 무슨 죄를 졌을 거야, 뭐 하나님 앞에 지금 뭐 벌받고 있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종종 선악과 따먹는 이 행위를 저지를 때가 많다. 선악의 기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가 뭡니까?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 이후에 인간들은 이 선악의 기준을 우리가 갖고서 방명이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판단하는 분은 인간이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지. 죄를 정하는 하나님 한 분이지. 우리 인간은 인간 사이에 되어지는 일을 보고 함부로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정죄에서 자유함을 누렸잖아요. 예수 안에서. 이거 영원한 보장이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정죄함 받지 않는 은혜 아래에서 은혜를 인하여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되어지는 일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된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했으면 이미 벌써 교만의 죄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려고 하는 죄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헤어나와야 합니다. 내 인생 문제도 그렇고 다른 분들의 인생 문제도 그렇고 우리는 함부로 세상 되어지는 일을 가지고 내 정의의 잣대로, 내 어떤 나름대로의 의의 어떤 그런 잣대를 가지고 남을 재거나 우리가 정죄하면 절대 안 돼. 특별히 내 상황 속에서 힘들고 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그 내 상황과 동일시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무능한 하나님 원망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면 안 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서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인간관계 갈등, 하나님과 관계의 갈등, 그냥 하나님이 막 그들 입으로 토한 그대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근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터지는 사건마다 이런 아주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터지는 이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고 내 믿음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내용은 건강한 가정처럼 관계, 교제, 헌신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특성을 드러낸다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성숙한 신앙의 반응자들. 우리는 지성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치관, 인생 철학이 좀 성경적으로 거듭나고 성경적으로 성숙한 반응자가 되어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삶에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부끼리의 사랑의 진실도 마지막에는 희생, 서로를 위해서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고 주면서 더 행복한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것이 불평불만이 나오면 그건 신앙의 진실의 문제가 있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기쁘고 즐거워. 여러분들이 예배당 이렇게 지시면서 진액을 짜내셨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면서도 기뻐하시죠. 이게 힘은 들고 진액에 빠질 망정 신앙의 진실, 신앙의 현재성을 상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가 내 모습 이대로 쓰임받고 있는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누리시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감정이 있다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그래서 신앙의 진실은 사랑의 진실로 연결되게.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신앙의 진실이 뭡니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세상 것을 사랑하는 걸 끊고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것을 사랑하면 그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180도 궤도 수정해서 로마서 12장에 나오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희생제물 드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에는 산제물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내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신앙, 참으로 사랑하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고 감사하죠.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쓰시고 계시다.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기뻐하고 감사해요. 우리는 이 수준 높은 이 감사의 이 가슴, 이걸 바울만의 독점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갈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 우리는 이걸 사탄에게 뺏기고 살 때가 너무 많은 쓰임받음의 특권, 축복. 그래서 바울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아주 행복의 극치를 고백해요. 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고난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핍박받으면서 상처받는 거 그걸 감사하라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건강한 몸이든 지식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그 어떤 그런 그 됨됨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쓰실 때에 이건 아주 행복의 특권이란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면서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불행한 이름은 크리스찬에게는 없지만 붙인다면 누가 불행한 크리스찬이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사명의 생에서 버림받은 사람, 불행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힘든 가운데서 예배당을 지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당을 지은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쓰셔서 오늘을 이루셨어. 이 쓰임 받은 이것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특권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기쁨이, 최고의 감사예요. 그거예요. 불행한 크리스천은 쓰임 받다가 버림받는 사람. 그 사람의 지식, 건강, 물질, 뭐 스킬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그 버림받은. 근데 버림받은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버림받으면, 사명에서 버림받으면 사탄의 도구가 돼요.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사회 속에 터지는 사건마다 바로 이런 비극스러운 문제가 그렇게,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안 쓰실 경우에 문제가 돼요. 사회의 문제. 아주 솔직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목사까지도 우리가 빨가벗겨서 한번 진실하자 이게. 그래서 신앙의 진실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다. 그런데 이 충돌적인 가정생활, 갈등스러운 가정생활,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면서 그리고 내 은혜와 사랑을 모두에게 나눠줘라, 그래야 내가 기뻐하마.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뭡니까?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하여금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네, 이런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달라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분복을 누리면서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행복한 건강한 크리스찬 가정인데, 충돌적이고 그냥 갈등하는 가정처럼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너무너무 갈등이 심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인간관계 하나님과도 너무너무 이래. 그래서 바로 이 뭐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터지는 사건마다 연루된 게 전부 크리스찬 지도자, 교회 중직자들 사건. 어떤 크리스찬 두 사람이 사회법정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갖고 서로 그냥 막 양쪽에 막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아주 유명한 변호사 사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교회 중직자 두 사람이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 판사가 누구냐 하면은 불교 골수분자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리게 돼. 참, 얼마나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 근데 이 아주 이 불교 판사가 예수쟁이들 이 판결을 하도 많이 해서 아주 달콤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버릇 좀 고치려고 아주 쇼크를 주었어. 이게 조사해보니 두 사람 다 착실한 크리스찬 같은데 내가 듣기로는 예수 믿는 분들이 그냥 끝까지 용서할 줄 모르고 화해할 줄 모르고 아주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는데 두 분들도 이 사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 교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만만치 않은 분들인데 우리 한번 끝까지 한번 싸워봅시다. 판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때의 이 서로 잘난 서로 의인이라고 하고 상대방을 죄인이라고 했던 예수 이름으로 이 죄인아 예수 이름으로 이 죄인아 서로 교회 중직자 그때 끝까지 싸워보자고 예수 믿는 분들이 아주 용서할지 모르고 싸움에 도살하는데 끝까지 싸워보자는 이 말에 충격을 받고서 이 두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끌어안고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바로 제가 그 자료 가진 거 보면은 능히 이해하고 용서하면은 조금씩 양보하면은 화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대부분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아니면 사회 속에서 그냥 열을 올리고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막 이렇게 걷어올릴 때 그 사건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떤 사건인가? 큰 거야. 사건이 크든지 작든지 문제는 내 이 심보, 내 이 속사람이 뒤틀리고 문제가 내 정서 탱크가 코코넛처럼 굳어있는 남자들이 있고 어떤 여자들은 그냥 그 이 뭡니까? 터진 꽈리 모양으로 푸룩푸룩 하는 이런 사람들 상처를 아주 많이 받아서 이런 가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적은 사건이 있으면 그걸 동기유발로 삼아가지고 폭발해버린 그래서 정지하고 이건 터뜨리는 거야. 카타르시스 너무너무 많아. 제가 작년에 그 온드라스 그 세미나하고 그 동부 쪽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 몇 군데 세미나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 상담 그 자료들을 갖고 있는데 너무너무 눈물겨. 보면 작은 사건인데 그것이 나중에 악화돼. 결국은 그런 것들이 교회까지 와서 온 성도들의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켜 악화시켜. 뭐냐면 이 속사람이 문제. 전부 문제는 이 속에 있는 거. 이 사건이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어디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을 빙자해가지고 이게 폭발하는 거죠. 근데 폭발할 적에 우리가 억울한 속상한 것도 있죠. 그 의분을 터뜨릴 수 있어요. 근데 의분하고 그 혈기 부리는 것과는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기질적 이 템퍼라멘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 형성된 그 뭡니까? 이 정서적인 것. 에모션 그리고 이 퍼스널리티 인격 이런 거 캐릭터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어요. 근데도 이 상처가 치고 안 되면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 관계도 갈등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을 가정생활과 똑같이 비유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하고 섬겨라. 교회와 똑같이 말씀한 가정생활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이 터지는 사건마다 크리스찬이 연루되고 지도자, 중직자들이 연루됐다. 그래서 바오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죠. 그분들이 아주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서 아주 천천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새카한 의뢰를 보내면서 칭찬을 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너무너무 열매를 많이 맺고 아주 온 천하에서 이렇게 많은 그 성장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너무 열매가 없다는 게 우리의 슬픔이다 이거죠. 삶의 열매가 없는 게 이게 슬픔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내가 안 죽어서. 누가 안 죽어서? 내가 안 죽어. 한번 난 죽었는데 왜 안 죽었다고 하지 말고 한번 오늘은 설교 시간이니까 한번 따라해. 내가 안 죽어서. 좀 뜰지만 조금 해보세요. 내가 안 죽어서. 왜 안 죽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셔서 안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을 적에는 대신 저주받고 대신 형벌받아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죠. 그런데 21세기 크리스찬들, 위대한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훌륭하신, 유명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에서 아주 훌륭하신 중직자들 가운데 이 위대한 분들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셔서 십자가에 매달아도 안 죽으시고 소리만 질러시. 그래서 가정도 시끄럽고 교회도 시끄러워. 재직할 때 시끄럽고 당할 때도 시끄러워.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여파가 사회로 나가서 직장에까지도 오염이 돼가지고 직장도 시끄러워. 사회가 시끄러워.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 왜? 안 죽어서. 안 죽으면 소리만 질러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왜 안 죽었냐? 이게 이제 고민이죠. 이제 왜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냐? 위대해서 안 죽으셨어. 근데 안 죽은 이유는, 그래서 책이 하나,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셨어. 이게 무슨 책이냐 하면은 교회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 이 말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교회 다니는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온전히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심령 속에서 예수님이 사신다는, 예수님이 역사한다. 바울도 그랬죠.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이미 죽은 사람인데 날마다 죽는다는, 그게 뭡니까? 죄와 세상 유혹에 대해, 사탄에 대해서는 늘 죽는, 내 욕망에 오를 때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대로 이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서로 갈등하잖아요. 날마다 죽는, 십자가에 날마다 자기를 죽은 것을 확인, 고백하면서 살았던 것이 방울사도예요. 그런데 방울보다 더 위대한 21세기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죽지 않고 날마다 사니까 우리 주님이 탄식하시는, 필립 퀘르라고 하는 복음주의 유명한 그 목회자가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신령한 분인데, 미얀마에 그 선교지에 갔다가 비가 막 와서 헛간에 이렇게 들어가, 마구간 같은 데들 피해 있는데 그냥 똥냄새,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 냄새가 나요. 그 막 짜증이 나요. 너무너무 참기가 힘들어서 짜증을 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 너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도 짜증스럽니? 견디기 힘드니? 나는 네 속에서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단다. 자,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도 주님은 속에서 탄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나오니까.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왕으로 내 이 영과 혼과 몸을 주장하시는데, 영은 바로 그 뭡니까? 인투이션, 직관, 그 다음에 컨셔스, 양심, 그 다음에 영교, 이게 영에 속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혼은 지성, 감정, 의지 부분 아니에요? 인텔렉추얼, 에모션, 그리고 이 바디란 말이에요. 아, 윌. 이 모든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 살아있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여전히 자기가 주님은 내려앉고 내가 꿈틀거리니까, 이게 바로 예수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데, 성도가 죽어야 교회가 예수가 사는데 이게 안 죽는다. 그 이 책임이 누구 있느냐? 바로 목회자들에게 있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책을 썼어요.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산다. 아, 얼마 좋고. 우리 한번 딱 크게 한번 여러분들 스트레스 해소할 겸 크게 해보자. 시 목사가 죽어야 내가 산다. 시작. 아, 괜찮아. 크게 하면 시작. 시작. 진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사. 근데 목사가 너무 바구처럼 날마다 죽지 못하고 날마다 사니까 성도들이 피곤하고 성도들도 안 죽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장로하고 집사하고 그냥 재직회하고 당회하면서 쌈박진들 하니 뭐 딴 데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간 올 때마다 그냥 다른 교회 성도들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식사도 대접하고 또 상담도 해요. 그러니까 이 오래간 바닥에 모든 성도들의 상황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것.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조예요. 다시 한번 크게. 목사가 죽어야 내가 산다. 점점 기어 들어가니.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목사 원정은 목사 목을 따자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완전히 거기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해가지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내 속에서 산다. 예수가 내 속에 사신 예수님의 왕으로 계셔서 나를 완전히 살아주시는 삶. 이게 크리스찬의 신앙의 진실이고 삶의 진실이에요. 우리가 뭐 입술로 사랑의 노래 부르고 뭐 봉사 사랑을 한다 하지만 사랑의 그 정의, 사랑의 개념, 사랑의 특성 이런 것들이 너무 오염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잖아요. 사랑의 이름으로 뭐 액션을 취했지만 상대방은 상처받잖아요. 왜?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희생이고 주는 건데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원수로 향하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화목 제물로 거룩한 교환 우리의 죄와 저주와 모든 것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당신의 영생과 은혜와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교환이 이걸 루터는 마틴 루터는 즐거운 교환이라고 그랬는데 거룩한 교환이 더 마음에 들어.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된 바로 그것 결혼식과 함께 처녀가지고 총각이 죽고 부부로 태어나고 이 친정집 자기들 살던 집으로부터 정신적 환경적으로 완전히 떠난 과거로부터 죽는 그래야 부부가 갈등하지 않고 성장하는 것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세상의 것으로부터 죽는 거죠.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죽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살아있다는 게 문제. 이게 믿음의 문제가 있는. 그래서 이게 다 목사님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죽어야 성도들이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 신앙의 현재성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과 사건화는 달라요. 팩트와 액츄얼리제이션 다르잖아요. 히스토리컬 이벤트와 페이스 이벤트는 달라요. 즉 역사적 사건과 신앙 사건이 구분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믿는 그 믿음을 지적인 동의, 이 빌리브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입술만 갖고서 해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건. 그런데 믿음의 진실은 오늘 내게 있어서 믿음의 진실은 예수 죽음과 부활을 실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빌리브와 함께 페이스 믿음을 갖는 거예요. 실제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와 두 자매를 향해서 나는 그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즉시 그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근데 그 두 자매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될 겁니다. 이렇게 종말론적인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 나사로를 살린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언제나 부활 생명을 가진 분이라.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오늘도 생생한 역사적 사건으로 다가오면서 또 뭡니까? 내게 있어서 현재적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 빌리브와 함께 페이스를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현재성이다. 이거. 예수님이 이루신 이 거룩한 교환,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교환, 예수님이 내 대신 징계받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받으심으로 내가 남을 받았고, 그리고 내 죄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심으로 내가 의롭담을 받았고, 예수님의 대제된 죽으심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의 저주받으심으로 내가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의 가난이 나의 부요, 그 예수님의 수치가 내가 영광을 받고, 예수님의 거부당함이 내가 용납함을 받았다. 이 복음 진리를 바로 깨닫고 확신에 거해야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거룩한 교환을 우리가 실제로 누린다 이거죠. 풍요로운 현장에서도 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현재성을 상실하지 않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시대 탓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고 교제가 건강하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엔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신앙의 진실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8절 이하에 쭉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고린도는 풍년이었죠. 방울사도가 구제 헌금을 해서 보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사정이 의해치 않아서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1년이 넘도록 안 해요. 그러니까 방울사도가 안타까워서 세컨레를 보내면서 왜 작정한 것을 안 하냐. 여기다가 그냥 돈만 재촉하는 것이나 믿음의 진실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 성경 그 보면요 아주 깊은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식은 신앙을 식은 사랑을 깨우칩니다. 즉 당신들의 사랑의 진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신앙의 진실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이건 오늘 우리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그 행위가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게 참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11절, 12절 거기에 다시 보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것. 바로 저겁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한번 복정해보세요. 시작.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 여러분들이 건축하고 나서 성취감에 이게 뭡니까? 흥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좋습니다만 좀 지나면은 허전증이 옵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극복해야 돼. 빨리 회복해야 돼. 영적으로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무의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는 말씀이나 이 말씀을 요한일서 3장 14절과 연결시키면은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 않는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참으로 이 사랑의 진실은 신앙의 진실로 연결된 날 내가 참으로 신앙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사랑하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어디까지 사랑하냐 원수까지 사랑하는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용서까지는 할 수 있지만 화해가 더 어려워서 화해를 안 해요. 이게 비극입니다. 비극임. 그러나 여러분 그 3호 선장,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총 맞았던 선장이 4년 만에 소말리아 죄인이 대전 교도소에 있는 데가 면회를 갑니다. 보니까 면회 가서 비로소 자기 속에 가슴 속에 묻혀 있던 그 원수, 자기를 쏜 그 원수를 뽑고 그냥 가볍게 가면서 이제 내가 자유 인생을 산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바로 그건 여러분 내 속에 지금 나를 고문하고 있는 누가 있습니까? 친정 식구 아니면 시댁 식구 아니면 어떤 형제 가운데 그걸 뽑아버려. 용서하고 화해하며 해야 내가 자유한. 그건 내 원수를 내 속에서 누구 하나 자유해 시켜줬으면요. 그게 누구냐? 사실은 나를 자유케 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진실은 사랑의 진실인데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특성도 나오지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화해의 제물이 돼야 돼. 거기까지가 사랑의 진실입니다. 용서하고 사랑. 따라합시다. 용서하고 사랑합시다.